할렐루야. 이 본문은 제가 한번 오래전에 설교를 했던 본문인데 오늘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익히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구약의 몇 안 되는 사건 중에 하나죠. 우선 그 히스기야는 누구며 그가 병든 이유는 뭘까? 그리고 그는 기도했기 때문에 그 병이 고쳐졌다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 질병이 닥칠 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라고 말하면 뭐 듣기도 편하고 말하기도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세월을 조금씩 조금씩 익어갈수록 자라갈수록 그 성경의 속사를 만나는 재미를 좀 경험해야 됩니다. 과연 오늘 이 본문이 그렇게 단순한 논리 속에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 장에 걸쳐서 이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유독 이 사건은 여러 장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구태여 기록할 이유가 있었을까? 아니면 그 너머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역사 속에 또 오늘 이 밤 우리 성도들에게 꼭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을까를 좀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장 1절을 좀 보십시오. 어떤 말로 시작이 되죠?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병이 들거나 고난을 겪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 외에는 모두가 제3자입니다. 아무도 그 고통을 사실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겪거나 병든 또는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쉽게 타자가 왈가불가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 고통과 그 환난은 본인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본인만이 아는 그 아픔의 고통의 깊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자, 근데 어쨌든 뭐 다른 사람도 아니라 나라의 왕이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병이 그때에라는 어떤 시제를 통해서 가르치는 사건과 문맥상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병의 사연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때가 도대체 뭐 하던 때냐? 뭐 놀던 때냐? 싸우던 때냐? 뭐 장난을 치던 때냐? 그때 속에 담긴 스토리를 알아야 이 병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병이라는 것은 아프다는 팩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이 병이 발병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병 걸렸는데 기도했더니 나았다. 그것도 15년씩이나 연장을 받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라면 세상 돌아다니는 이야기 속에도 유사한 감동스러운 스토리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그때가 언젠가 한번 열왕기하 18장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18장. 18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왕 누구죠? 예, 아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스예요. 근데 시간 관계상 이 아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일일이 성경을 찾아 증거할 수는 없지만 이 아스는 유독 악행을 행했던 왕입니다. 근데 이 아들은 그래도 보편적으로 개혁을 했고 선정을 베풀었던 왕이에요. 히스기야는. 근데 어쨌든 아스의 뒤를 이어서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됐는데 그때 나이가 보세요. 그가 2절입니다.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세입니까? 25세라. 예루살렘에서 몇 년을 다스리죠? 29년을 다스립니다. 잠깐 저를 보십시다. 자, 25세 왕이 됐고 29년을 통치했어요. 자, 산수 빨리 계산하세요. 그럼 몇 살까지 한 겁니까? 54. 54세 죽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때는 왕의 임기가 따로 없었죠. 사망하는 날이 임기 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54세까지 산 일생 중에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 죽었나요? 오늘 기준으로 말하면 전 벌써 죽어서 없어져야 될 사람이에요. 제가 최소한 54세는 넘었거든요. 물론 이제 보기엔 그렇게 안 보이지만 그러면 54세에서 15년을 연장받은 일생이라면 병이 발병할 때가 몇 세입니까? 빨리! 이거 앞줄, 우리 앞줄 몇 세입니까? 39세, 맞아요. 굉장히 똑똑하세요. 네, 39세. 병이 걸렸던 나이가 적어도 몇 세입니까? 39세. 그러면 히스기야가 39살 될 때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좀 살펴보는 것이 이 질병이 발생한 사건과 굉장히 관련이 있겠죠? 복잡한가요? 복잡하지 않죠? 이걸 복잡하다 그러면 그건 밤이 깊은 탓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한 번만 더 복습을 합니다. 몇 세의 왕이 됐어요? 25세. 몇 년 통치를 했다고요? 그럼 몇 살에 죽은 겁니까? 54세. 근데 그 54세라는 것은 몇 년을 연장받은 생명이었죠? 15년. 그럼 병이 발병한 나이가 15를 빼면 39 맞아요. 그럼 39살 때 적어도 이 땅에 어떤 역사가 있었길래 이 질병과 히스기야의 이 눈물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걸까? 자,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3절을 보세요. 18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네. 자, 왕이 된 지 14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수르가 히스기야를 공격한 겁니다. 아수르는 당대 최고의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이 국가를 대적할 대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유다를 또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들어온 때가 히스기야 왕 14년 때입니다. 그러면 그때 나이가 몇 살 때입니까? 25세의 왕이 됐으니까 더하기 14를 하면 39살 때 일어난 일입니다. 아하, 히스기야 왕 39살 되던 해에 큰 나라의 위기가 있었구나. 자, 그 위기가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우리가 조금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고자 한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아멘. 이렇게 된 거죠. 히스기야가 겁을 집어먹고 당신들 요구하는 모든 세금과 물품을 다 원하는 대로 줄 테니까 돌아가십시오 해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15절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어디에 은을 다 주었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의 곳간의 모든 은을 다 내줬어요. 그리고 16절 또 그때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자, 이게 누가 한 짓입니까? 히스기야가 몇 살 때 한 일입니까? 39살 때 적의 침공 앞에 왕으로서 여호와를 순전히 의뢰하고 이 전쟁을 맞서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크기의 세력과 위협에 겁을 집어먹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은금을 다 벗겨가지고 더더군다나 성전의 입구면 얼굴입니다. 그 금을 다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갔다가 바친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불신앙적인 태도와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십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19장 35절로 넘어갑니다.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자, 여러분, 늘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은 크기와 크기 대 강함과 강함으로 부딪혀서 쟁취시키는 전쟁이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싸움입니까?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십몇 명입니까? 8만 5천 명을 송장을 다 만들어놨어요. 이 송장이라는 말은 과거의 제 별명이에요. 쓸데없는 얘기는 기억하지 마세요. 전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시체 더미가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36절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결국 누구도 죽습니까? 산헤립 아수르의 지도자도 저격을 당해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싸우고 승리하신 전쟁이에요. 근데 이때 히스기야는 원인 모를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겁니다. 이 병은 대체적으로 학자들의 견해를 따라 보편적 해석을 따르자면 피부암 같은 일종의 독종에 걸린 것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그 후에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상체에 무화과 뭉치를 놓게 합니다. 그래서 이 병은 아마 인간의 힘으로는 고쳐낼 수 없는 오늘날 피부암 같은 질병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이 병은 인간의 의술로는 회복과 치유가 안 되는 질병에 걸린 겁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제 목사님들을 통해, 교육자들을 통해,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 심방을 시킨 거예요, 왕을. 병을 앓고 있는 왕에게.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심방을 해야 이게 앞뒤가 맞겠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라도 이제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가 됐으니 왕은 좋은 단말이 있을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이래야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사야라는 이 큰 선지자가 오더니 이제 그만 정리하시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자, 1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굉장히 아주 삼엄한 무시무시한 경고를 한 거예요. 이제 나라도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 이 정치 좀 국정 운영을 할 만하니까 죽을 병에 걸리더니 회복의 소망의 메시지는커녕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넣어주는 말이 이제 정리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집에 목사님이 신방 가가지고 지금 누워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정리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뺨만 맞는 게 다행이죠. 이건 큰일 날 일이죠. 이때 히스기야가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잘 보세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뭐를 행한 것을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그래서 우리는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병이 고쳐진 줄로 알아요. 근데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문제 없어요? 뭘 행했다고 자기가 기도 속에 담아내고 있죠? 내가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개혁도 하고 우상도 철폐하고 우상 제단도 헐고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뭐 좀 잘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니잖아요. 이거 좀 가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 문제예요. 여러분, 항상 신앙의 관점과 초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이 무엇이냐가 중요하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나름 주관적으로 열심히 살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상하지만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정을 뿜어내고 열심을 냈느냐, 헌신했느냐 필요한 일이지만 그지 1차적으로 하나님이 찾고 있는 기준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지금 뭘 본 걸까요? 히스기야의 그 아수르 왕에 대한 불신앙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태도를 물론 질책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아수르에 대한 실수는 사실 그의 아버지 아스 때부터 이어내려왔던 국가 운영의 중요한 패턴이었어요. 아버지 때도 똑같은 짓을 했어요. 아수르에게 온갖 아부를 떨고 하나님보다는 열강의 힘을 의지하는 행태와 패턴을 끊임없이 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 CCM 노래 가사처럼 세상 소망 다 사라져야 되는데 주변에 눈에 크게 보이는 또 힘이 있어 보이는 그런 것들을 더 의존하는 것이 확률상 확실해 보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불신앙적 태도가 히스기야 때부터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가 전혀 믿음이 없었던 사람은 아니지만 나라를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에서 그는 크게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가 사실은 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스의 아들이라는 것을 성경 기자가 놓치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히스기야가 눈물로 벽을 향하여 앉아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태도는 굉장히 가상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더 중요한 본질적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아수르를 물리칠 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쁜 구속이 있어서 이 불신앙적 태도를 멈추지 않았던 히스기야를 보호하고 유다와 이스라엘을 구원한 게 아닙니다. 19장 몇 절을 보시냐면 31절을 보세요. 19장 31절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앗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활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4절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예. 자, 여기 히스기야에 대한 언급이 반마디도 있습니까? 우리 지금 누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예. 나의 종, 그리고 내가 나와, 나와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과 누구와 세운 언약?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일찍이 하나님은 다윗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했던 죄악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영원 불변의 언약을 맺었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에 남은 자를 통하여 씨를 보내리니 그 씨가, 다윗의 씨가 온 인류의 등불이 되고 횃불이 되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의 어떤 행함 때문에 언약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언약 속에는 항상 그리스도가 중보가 된다는 약속이, 십자가의 긍휼과 자비의 언약이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또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6절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20장 6절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라 하셨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도 보면 히스기야의 어떤 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급했나요? 이름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은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가 기초가 된 게 아닙니다. 다윗의 언약이에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이 인간의 실패를 뚫어내고 성취해내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의 기도의 진심, 나의 기도의 열정,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붙들어야 될까요? 다윗의 언약,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 이 하나님의 자비에 모든 기도를 매일매일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때는 우리의 윤리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결말들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같은 예들. 근데 그 한복판을 항상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운명을 던지는 행위가 있었어요. 하나님, 내 눈물을, 내 허물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움에 내 운명을 겁니다. 이게 기도의 굵은 확신으로 들어올 때 자유함이 열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는 매번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약속이에요. 결국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는 우리가 통곡을 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응답해요. 이 기도의 열심과 기도의 행위마저도 자기 의의를 만들어서 기도에 실현하는 일들을 가끔 봐요. 아닙니다. 정말 기도는 내미는 거지의 손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 저는 자격 없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도 그랬어요, 옳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불완전한 기도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걸고 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으로 포장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이 기도를 그냥 싸주세요. 믿습니까? 이 신앙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 십자가 앞에 대면을 한 기억이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을 죽으셔야 했는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신비로운 자비 앞에 우리가 아직 만난 경험이 없게 되는 겁니다. 가끔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이런 멘트를 할 때가 있죠. 여러분, 기도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길이와 내가 기도했다는 그 행위를 붙들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라는 얘기예요. 언약을. 제가 우리 둘째가 어릴 때, 지금도 어리지만 지금도 덩치만 컸지 어려요. 어릴 때 내가 무슨 약속을 했나 봐요. 근데 주일날 설교를 대여섯 번 하고 그때도 그 정도 설교를 주일날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집에 들어가면 뭐 또 교육자 회의 마치고 당회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정말 입도 열기 싫어요. 이 콧구멍에서 단내가 퐁퐁 나요. 하도 힘들어가지고. 그럼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거의 실신을 합니다. 실신을. 그러면 이 둘째가 제 위에 올라타요. 그리고 아빠 한강 고수부지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안 돼 아빠 지금. 그러면 꼭 했던 말이 아빠가 지난번에 약속했잖아. 아 그래서 아빠가? 그러면 이제 해같이 맑은 얼굴로 다시 일어나서 힘이 들지만 그놈을 데리고 태워서 한강 고수부지를 갔던 기억이 나요. 약속을 주장하는 거예요. 속상하죠, 속으로는. 아, 이 새끼가 아빠 사정도 모르고 진짜. 난 지금 기절할 지경인데. 그래도 아빠는 아들에게 약속했다는 사실 때문에 일어나서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물론 아들이니까 가능한 일이죠. 아들이니까. 옆집에가 와가지고 아저씨 그러면 내가 미쳤어요 나가게. 에? 자기 아빠한테 보내고 말지.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의 심정을 담아서 전부 약속한 게 이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내가 너 이럴 때 이런 약속을 여기 담아놓고 또 너를 이렇게 사랑했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책이라고 하잖아요. 언약의 책. 그런데 요즘 우리 교회 바람직한 현상 중에 하나가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큐티 재미가 들린 청년들이 있어요. 큐티.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성경책을 갖고 다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경책들 많이 안 갖고 다녔어요. 자, 성경책을 갖고 다니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갖고 다닌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점 가까이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 빠지는 날이 와요. 풍덩하고 빠지는 날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는 이렇게 하고 다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걸 이제 보통 우리 목회자들 세계에서는 밥맛이라 그래요, 밥맛.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약속의 샘에 푹 빠져가지고 여기서 너무 기뻐서 너무 자유로워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짬짬이 눈치 보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짬짬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강력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이 응답의 조건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뭐가 조건이었어요? 다윗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기도 응답의 중요한 근거였습니다. 오늘도 이 언약을 붙들고 주님 앞에 대면하여 설 수 있는 힘 있는 부르짖는 기도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하십시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POP팀 좀 도와주세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살게 하네. 주의 교회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눈을 감으십시다. 오늘 이 밤에 먼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같이 부르짖으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값으로도 환산할 수 없고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자라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부름받아 우리가 지금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가 말라기서를 통해서 강해를 듣고 있지만 모든 문제는 예배의 무너짐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도 예배의 무너짐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는 무서운 현상을 많이 만납니다. 이 시간은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릴 텐데, 물론 일상의 회개도 필요한 회개이겠지만 무엇보다도 내 안에 무너진 예배에 대한 회개를 드리십시다. 하나님, 예배자로서의 축복과 감격과 이 특권을 모르고 살았고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아니,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 평생이 회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밤 베델의 야곱을 만나주시던 하나님께서 내 인생 한복판에 찾아오는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기도할 힘도 없고 의지도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오늘 이 밤에 주신 말씀처럼 다윗을 자비롭게 여기시고 다윗이 고백했던 심정처럼 여호와께서는 수소의 제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참된 예배로 제사로 받으신다는 사실 앞에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주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과 그 자비에 우리의 기도를 겁니다. 오늘 그런 기도가 폭포수처럼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이 밤에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다같이 회개와 함께 예배자로서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주여 부른다며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